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게 될 텐데요. 우리가 늘 해오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 생애의 그 이 땅에서의 지상 생애의 그 마지막 유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있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이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복음서들이나 성경의 이 기록 연대들, 다른 성경들의 기록 연대들에 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런 복음서보다도 훨씬 나중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보다도 더 나중에 기록됐고 야고보, 베드로 하는 그 일반 서신서들보다도 더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9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보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6년 전쯤, AD 한 90년쯤에 이렇게 기록돼서 요한의 이 기록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들을 여러 개 기록하고 있어요.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들은 중복했지만 독특한 사건,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 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그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3장이면 사실 뭐 중간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유월절 전에, 그래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끝을 향해서,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볼 때는 한 중간쯤, 중간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제가 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끊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전체 이제 해야 될 얘기인데 그중에서 제가 포인트들을 조금 끊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요한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의 별명을 이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 요한이 대단히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조금 얄쌍하게 생기고 뭐 꽃미남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마 경상도 사람 같았나 봅니다. 우리가 이왜그 상남자들 보통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이 크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압도하고 이렇잖아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히 좀 우직하면서 남성다운 그러한 캐릭터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렇게 좀 과격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을 볼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상당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들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을 일컬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다른 제자에겐 잘 알려주시지 않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너무 엄청난 것을 이 제자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에 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3장 16절.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4장 1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랑에 관한 언급을 꼽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분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 이야기,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누군 사랑하시고 누군 안 사랑하시고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물론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좀 전에도 금방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 몇 가지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그런 말도 하죠. 그때에는 세상의 속성,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어떤 죄된 속성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에는 이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자꾸 볼수록 이것이 이제 이때는 이런 의미, 저때는 저런 의미로 쓰였구나 하는 게 분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것은 자기 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12절, 24절, 18장 9절 이런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 관한 말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열두 사도에 대한 언급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18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뒤쪽에 이제 가서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함께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은 놔줘라. 내 제자들은 놔줘라. 자기 길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표현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쓰였냐면 아까 그 7절에서 보니까 자기 제자들 제자들에 관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자기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날이 밝아서 그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다. 예수님 제자들은 많았어요. 어디에서는 500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어디에서는 70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 택함은 구원을 위한 택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택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어떤 예정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사역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낭송한다거나 또는 특별 찬송을 한다거나 뭔가를 인도한다거나 할 때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돼가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던 이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자기 사람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번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제 얘기를 들으실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술술 넘어가지 않고 뭔가 툭 걸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그냥 평범한 얘기일까? 아니면은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사실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든지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든지 진심을 다해 사랑하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 그렇죠? God so loved the world. 예, 너무나 이토록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그 unto the end 끝까지 끝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은 왜 이렇게 독특하게 조금 여기서 표현하셨을까? 저는 이 표현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할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12명의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이 더 특별하게 그 세 명으로 압축되는 그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끝까지 신실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을 포함해서 요한의 형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참 사랑하셨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형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는 길에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 대동하고 와서 권력 청탁했잖아요.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한편에는 이 저를, 다른 한편에는 뭐 동생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분위기 파악 못한 채 이 어떤 권력욕에 지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동원에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여겨졌던, 자타가 공인했던 그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위기가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했습니까?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욕을 섞어서 했을 수 있죠. 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3년 반을 다니시는 동안 베드로가 결국 그렇게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이를 것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되시는 순간에 베드로만 도망갔나요? 같이 있던 제자들 전부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죠? 도마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그 나사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그거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못 자국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 안에 넣어보고 창 자국 안에 넣어보기 전까지 난 절대 못 믿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 사실 3년 반 동안 정말 울고 웃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참 교육시키고 사랑했던 이 제자들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모양으로 다 망가질 것을 예수님은 선택할 때부터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서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조만간 며칠 후면 어떨 사람이에요? 나를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아셨습니다. 아,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음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마냥 기쁘지는 않으셨겠지만 가룟 유다를 첫 대면해서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주체는 그 세력으로서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냐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사두개주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것을 집행한 것은 로마 공권력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가 죽인 건 아니에요. 유다는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마다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자주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명처럼. 뭐죠? 배반.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 배반이라는 이 단어를 가룟 유다와는 꼭 붙여서 넣습니다. 참 불명예스럽죠?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 아, 저 참 나쁜 사람. 아, 참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때마다 조금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은 십자가 사건 전체를 묘사하는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단순히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배반당하시던 밤. 배반사건이라는 거예요. 배반사건.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호의, 그것을 배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이분, 예수님의, 다시 바꿔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지극한 이 사랑과 호의를 배신으로 갚은 이 사건,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단순히 유다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단순히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과 호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아담 안에 이브가 들어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이름,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었더라.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인데 이름이 하나예요. 그냥 아담이에요. 사실 이 배반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으로 이 일을 자행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부부예요.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유다 욕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계신 것이냐면 인간 전체, 즉 아담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여기 13장 2절에 보시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호의, 그 극진했던 사랑과 호의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와서 부추깁니까? 마귀가 부추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 예?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창조하시죠? 아담은 흙으로 손수 빚어서 이 우리 몸을 골격과 근육과 신경과 이 모든 호르몬 작용과 이 전기 자극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몸을 만드셨어요. 그 몸만 해도 이 온 우주만큼 복잡하고 너무 신비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 즉 자신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왕궁처럼 주셨어요. 왕인 이 아담에게 왕궁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호의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아담이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브가 먼저 이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죠? 구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먼저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고 결국은 유다가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제 생각에는 성경에 뭐 많은 설명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학벌이 뛰어나거나 뭔가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아마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남보다 더 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에 돈가방을 맡았다. 그러니까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전문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마태는 돈 세고 기록하는 거 뭐 이건 그냥 자기가 늘 해오던 일이었어요.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누가 지금 회계 역할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더 뛰어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더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돈가방을 맡은 사람이 사실 자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돈은 아니야. 근데 이 뭔가 어떤 그룹의 돈을 관리하면 괜히 이렇게 누군가 그 재정을 지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어깨에 이렇게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덕희 형제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덕희 형제님 워낙 겸손하게 지금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돈이 어디서 부족해지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뭔가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재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뭔가 역할을 더 주고 더 부각되게 하고 이렇게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일부러 배려해 주신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어떤 연민, 그 특별한 사랑이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예수님을 은 30에 흥정해서 팔아넘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은 30은 노예값이죠. 노예를 이게 사고 파는 값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이브가 한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브가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꼬였을 때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브가 여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말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뉴에이저들이 뭔가 이렇게 우주의 어떤 그 우주와 내가 탁 연결되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에 하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말에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불순종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호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자리에서 유다의 배반이 언급되는 이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이 배반의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의 그 범죄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자리를 다시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이런 이 유다까지도 끝까지 결국은 참 노예값에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을 노예값에 팔아넘긴다. 좀 더 비싸게 받고 팔든지.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이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차피 이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겼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영원한 안전보장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고 이들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개선된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상태가 옛날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그 아기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영생 얻는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려서 구원이 취소돼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 사람이 돼서 죽는 사람이 돼요. 지옥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돼요. 그랬다 어느 순간에 다시 아 이거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신뢰하게 되면 그럼 또 다시 영생 얻게 돼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생명은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었나요? 예, 애초부터 그거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템포러리 라이프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한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로다. 내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님 소유가 되면 그럼 더 이상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들어가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유지자이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 그분의 손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택할 때서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아담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상태에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한글로 말을 만들어서 세족식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거는 의식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이 당시 관습에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문화에서 흙먼지가 이렇게 늘 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권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반쯤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발을 손님에 대한 어떤 접대의 의미에서 그 발을 이렇게 종으로 하여금 씻어주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섬기실 때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TV나 이런 매스컴에서 정치인들의 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보여주는 쇼만큼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쇼라는 것도 알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 쇼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자 봐 나는 이거 하기 싫지만 내가 이거 모범 한번 딱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 뭐 이렇게 해서 단순히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에 불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진심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신 그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발을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발은 그 구절 보시면은 손이나 머리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그렇죠? 손과 머리와 대조해서 발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님,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상관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철학적인 용어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 이건 뭐냐면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모든 자연 법칙에 맡기고 그리고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삶에는 상관하지 않는 신의 개념, 이것을 이신론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론.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고 니들 알아서 잘해봐. 더 이상 나는 상관 안 해. 이게 이신론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 안에 좌정해서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하나의 몸으로 사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매 순간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매 순간 사람과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사람도 마땅히 매 순간 숨이 붙어 있는 매 순간 숨을 내쉴 때 들이실 때 내쉴 때 들이실 때 매 순간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실 때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그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번 딱 구원해 놓으시면 자 이제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관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기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 화끈하죠. 예수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얘기 이놈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설명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10절에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지금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온 몸이 다 씻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죄를 씻지 못합니다. 죄가 제거가 안 돼요. 오직 피로서만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도 짐승의 피는 임시로 가능했지만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목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여기 앉아계신데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시죠? 구원 딱 받고 나면 더 이상 죄를 한 번도 안 지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금 형제가 또는 자매가 지금 짓고 있는 거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죄로 생각하면 자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이 죄값을 치러주셨다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지어야 될 죄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다만 그로 인한 형벌이 다시 남아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를 다시는 안 짓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은 계속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목욕했는데 발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뻔뻔한 거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짓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똑바로 해?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너 이번이 세 번째야? 이젠 얄짤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여, 형제가 제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죄는 무한히 용서 안 하시나요? 우리가 발에 먼지가 묻을 때마다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짓게 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범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저 구원해 주셨죠. 감사해요. 제가 다시 노력할게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뭘 하기 원하세요? 상관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와 상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더러워진 발로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겨주시는, 씻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끝까지입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아시는 분이십니다.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배반당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최후의 순간이 오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그 사랑의 열정을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행위가 바로 쇼로서의 발씻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멋을 부릴 때 씁니다. 여러분 지금 다 깨끗하고 멋지게 옷 입고 오셨지만 어쩌면 속옷에는 좀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속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이게 나를 포장하고 이렇게 꾸밀 때 필요해요. 그런데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좀 폼나는 것, 이거 벗으셔야 돼요. 섬기는 건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폼 그럴듯하게 나면서 섬기고 싶어 하죠? 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섬길 준비 안 해놓고 말로만 섬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으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꼿꼿하게 선 채로는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섬기고 발을 씻기기 원한다면 우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본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2절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을 때 이것은 실제로 이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만들어서 이걸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TV 광고나 이런 데 보시면은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어떤 대학 선전할 때 보면은 뭐 좀 총장같이 보이는 분이 나와서 여학생의 발을 씻기고 있지요.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 문화권에서 발이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문화권에서 손님에 대한 어떤 이 대접 종으로서의 그 태도가 문화권인 곳에서 그것도 실제로 제자들에게 매번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보기로서 영적 본보기로서 보여주신 그 행위를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의례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이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처녀의 발을, 맨발을, 그것도 치마 입고 앉아있는 그 처녀의 발을 아래쪽에서 남자가, 중년 남자가 발을 씻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발가락 사이를 만져가면서.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참 고상하고 중대한 진리들을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우 기독교 정신이 어쩌고 어우 이건 사랑의 실천이고 정치적으로 선동당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물러갔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한 말이 영이다. 육은 살리지 못한다. 내가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발을 씻기는 장면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체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폼나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꼿꼿이 서서 섬길 수 없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요. 나는 지체들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게 안 맞고요. 이 사람은 저하고 성향 자체가 안 맞고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뭔가 안 맞아요. 저희는 뭔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는 데다가 더 안 맞는 이유는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났어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 대가로 영원히 책임지겠지만. 근데 뭔가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맞는 게.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서로 각자 놀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하라고.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기대하면서 행복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영적으로 씻기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설교자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예. 서로가 서로의 이 발을 씻기는, 영적으로 발을 씻기는 이것을 행하면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유다, 아담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유다,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과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